우리는 너무 익숙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투지요. 다투면서 당신이 날 알아, 니네가 엄마를 알아, 아빠를 알아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을 알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요한복음 1장보다는 먼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의해서 오늘은 첫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도 함께 읽지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주보에 매주일 연재하는 목회 칼럼을 읽으시고 목회 칼럼을 읽는 건데 글을 읽는 건데 마치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듯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그분에게 저의 흔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흔적을 남기고 삽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흔적이 되어 남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교회를 지켜보자라는 생각에 새벽에 계속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아, 저 의자에는 장로님이 앉아계셨지, 저 의자에는 권사님이 앉아계셨지, 비록 그 자리에 부재하시지만 앉아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흔적을, 그분의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적이 참 중요합니다. 가급적 우리는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좋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흔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흔적, 그 좋은 흔적. 그런데 흔적만 가지고 막연히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제대로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성경학자인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빠져들어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물과 같고 코끼리가 빠져서 수영할 수 있을 정도도 아주 깊고 풍성한 물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야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며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나를 알아가는 것, 신앙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시대에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 가난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위로를 또 복을 간구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아픈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다 못해 뜨겁게 하셨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반겼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했죠. 그런데 그 고친 광경을 직접 본 사람 중에 몇은 불안했습니다.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는데, 저 사람은 우리의 질서를 흔들어 놓을 사람인데, 비판하고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었고 사회의 또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회당의 리더들이었죠. 그래서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회당 중심의 사회였었는데 사람들은 회당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내일은 너희 집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자.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니까 매우 혼돈스럽고 유대인들은 아주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20년이 지난 주후 90년에 지중해 지역인 얀니아라는 곳에서 큰 회의를 갖는데 우리만의 정경을 한번 만들어보자. 즉 히브리식 성경입니다. 그 이름이 티나크라고 하는 건데 무려 24권이나 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자기들만의 경전을, 나라를 잃어버려도 또 다른 위기가 와도 이제 이 경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고 해서 이 경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라고 하는 18개 조항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쉐모네 에슈레라고 하는데 쉐모네 18, 우리말로 숫자로 하면 어감이 안 좋아서 그냥 18. 에이레, 그러면 우리 예전에 들으셨을 겁니다. 축복, 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12번째 기도문에 저주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자들을 사라지게 해주소서. 나사렛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셔서 그들의 이름이 의인들과 그 책에 있지 말게 하소서. 성전에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그 아름다운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이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너도 나사렛 사람이구나. 그리고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성전에 있지 못하고 모두가 집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 공동체가 작은 집으로 옮겨지게 된 사건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집에서 모여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성경도 없고 예배 형태도 없으니까 서로 예수님의 기억을 꺼내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고기 잡고 있었던 때였어. 그때 그분이 나에게 오시더라고. 그리고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어떻게 사람을 낚고 평생 고기 잡은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 말에 거부할 수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갔지. 그분과 함께 있었어. 그분을 만났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과 함께 했었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예수님의 흔적을,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생생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그렇게 가정의 교회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이야기들이 조금씩 사라지거나 조금씩 변질되거나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생생한 증언들이 하나 둘씩 이제 세상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남길까? 누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를 지킬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해두자. 당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문서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큐 문서라고 합니다. 왜 큐냐라고 하면 독일어에서 나왔습니다. 샘이다, 원천이다 라는 뜻의 크벨레의 앞에 이니셜 큐를 따라서 큐 문서라고 했습니다. 이 큐 문서에 마가가 베드로를 통역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복음서에서 가스펠에서 맨 첫 책인 마가복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이제 모여서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공동체에 모여서 읽을 것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떠오르는데 내가 들었던 얘기는 이거 말고 또 있는데?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유대인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왜 마가는 예수님이 메시아적 의미로 오신 것을 이야기를 빼뜨렸을까? 그래서 큐 문서에다가 마태의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마태복음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읽기 시작하는데 헬라인 누가가 이야기해 놓은 부분이 어떻게 사람을 고치고 예수님이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사랑하셨고 그 경계선을 무너뜨렸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큐 문서에 마가복음을 더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또 만들어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복음서인데 관점이 같아요. 모두가 다 관점이 같은 책이다. 그래서 공간복음, Synoptic Gospel이라고 합니다. 모두 같은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요한복음을 뺀 세 가지는 관점이 같고 요한복음만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저는 카멜레온 가스펠이라고 들었어요. 카멜레온처럼 독특하고 뭔가 같은데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간복음에는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없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있는데 공간복음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족보도 없고요.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산상설교, 변화산 이야기,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기도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은 바로 요한복음에만 있지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예수님을 만났네. 수가성의 어떤 우물가에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제자들이 이끌어가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중심의 제자들이 공간복음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제자들이 다 없고 빌립 그리고 또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참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인지 우리는 떠오르지만 그런 식으로 다른 제자들이 공간복음에 보여지지 않았던 제자들이 직접 이 요한복음을 이끌어갑니다. 왜 그러는가? 바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Miracle.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 sign이라고만 합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의 선언이고요. 이제 남은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의 1장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도 다른 공간복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어떤 인류의 시작으로 보여주려고 아브라함까지 족보 이야기를 꺼내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창세기 12장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역사의 시작이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좀 더 멀리 가죠. 그 족보를 아담에게까지 예수님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다. 좀 더 큰 의미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원이다 라는 것이죠. 훨씬 이전이다. 근원이다, 본질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쓴 이 말씀은 다바르라는 언어를 썼습니다. 다바르, 언어인데 이 언어 속에 에너지가 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바다가 생겨난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행동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물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저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물을 가져올 것입니다. 언어이지만 물을 가져오게 하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은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각각의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것을 르와하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다. 하나님의 숨결이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지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느냐? 동일하게 꽃과 피조물도 다 만드셨습니다. 즉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사용 설명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은 혼돈과 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만 보여준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을 쫓는 신앙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결과는 혼란과 어둠밖에 없음을 오늘의 미국 사태는 웅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종차별의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자라는 것입니다. 혼란과 혼돈은 경찰력으로 군대를 이끌어서 이 혼란을 결코 잠재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을 존중하는 형제로 주셨던 것입니다. 서로 돕고 존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차별하고 서로 돕지 않고 부리려고 하니 혼돈과 혼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한 미국은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도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이미 나와서 대부분이 흑인을 대상으로 돈을 벌면서도 흑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흑인의 돈으로 부자가 되어가면서도 오히려 흑인을 경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타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고 존중이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흑인과 같은 유색인종이면서도 오만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도시, 가게, 일터를 단지 돈으로만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지금의 혼란과 혼돈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되물림될 것입니다. 무너진 것은 무너지는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 위에는 다시 세워짐이 있습니다. 폐허 위에는 말씀으로 세워져야지 폐허된 곳에 다른 것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무너진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타인종을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인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모든 것이 흑암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질서였다, 카오스였다라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코스모스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무질서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길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깨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데 있을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태초의 말씀이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가 열립니다. 교회도 말씀으로. 일터가 열립니다. 일터도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통전적인 책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그러면 끝은 어떻게 되는가? 태초가 말씀이니까 끝도 말씀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는 휘발성이거든요. 뜨거움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처음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 예배가 닫히자 우리는 성전 예배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는데 성전에 가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 예배마저 시들해졌습니다. 그동안 봉사를 하지 않아서 다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일들이 이제는 귀찮고 어려워졌습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벼운 자세이거나 다른 곳에서 가볍게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뜨거움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섬김과 봉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이후에 초대교인들을 붙잡았던 힘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힘이 초대교인들을 붙잡고 있었는데 점점 그 시간이 더뎌지니까 초대교인들도 시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시들어지니까 금방 공동체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부랴부랴 편지들을 썼었죠. 그것을 신약성경의 서신서, 편지서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사도가 딱 세우고 3주 사역하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가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걱정과 상관없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 식어진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밖에서 보고 있습니다. 밖에서 교회를 보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교회다운 모습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전도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최고로 받았던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교회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것이 더딘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다 식어지니까 재물에 관한 문제, 이단에 관한 문제, 종파 그리고 파별로 다 교회가 깨져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갈라디아는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다른 신앙으로 가버리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움, 부자 되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진짜 기쁨은 무엇입니까? 도둑이 우리 집에 와도 가져갈 수 없는 그 풍요로움이 진짜 기쁨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를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구원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 앞에 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의 키는 무엇일까요? 피부 색깔일까요? 영어일까요? 그리고 경력과 경험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내 안에 머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조해하며 살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이고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평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 크리스천이란 누구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내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과연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찾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다시 성전이 열렸다고 교회를 찾아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혼란과 혼돈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하니까,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니까 교회가 다시 열리고 사회가 다시 열리고 우리 일터가 다시 열리더라도 다시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교회 앞에 새가 우는데요. 그 새는 참 목소리가 안 좋더라고요. 알게 됐습니다. 새도 음치가 있구나. 아, 그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요. 새 소리도 다 이쁘지는 않더라고요. 나무는 다 큽니까?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슴의 뒷발차기에 사자가 맞아서 도망가는 것도 본 적도 있습니다. 세상은 어느 곳이든 다름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3개월 동안에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은 더욱더 혼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변하지 않는 것,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것을 붙들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 하은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